네,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주제 하에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결핍, 우리가 흔히 이제 애정 결핍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정.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 찾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래서 이제 메시아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사야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찾으신 겁니다. 이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두루마리를 한참 뒤쪽으로 돌려서 넘겨야, 그죠? 이 대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찾으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비즈니스, 그죠? 예수님의 주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찾으신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가장 큰 틀에서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누굴까요? 가난한 자들. 이게 물질적으로 그 좀 부족함을,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죠?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뒤에서 이 부분을 풀어 설명한 것들을 보면 이것들이 물질적인 것이나 이 그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빈곤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자세한 그 밑에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변에 마음이 상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고 있고, 특히 우리 시대로 올수록, 그죠? 앞으로 우리 미래 시대로 더 갈수록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대체로는 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상처를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냥, 그죠? 근데 가까운 사람, 특히 내가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고 의지하고, 그죠? 또 그 내가 좋아하고 사랑을 받고 싶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의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예,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지금 그 앓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예를 들어서 학대를 하고 맨날 그 나쁜 짓만 시키고 지적만 하고 비난만 하고 그러면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아마도 이런 분일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저는 아빠지만은 엄마가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3자 또는 어떤 닥치는 일, 불행 이런 것들이 또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자 그 신문을 보니까 우리 그 레이디 가가 아십니까 혹시? 온갖 기괴한 그런 그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 아주 조롱하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까. 근데 그 신문에 보니까 이분이 19살 때 그 강간을 당한 것 때문에 몇 년간을 그 엄청난 시달림을 당했답니다.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 그 용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해는 되더라니까요. 이해는. 아,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도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그 자기가 기대하던 일과 일어난 일이 다를 때 또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반대되는 일들만 일어나고 그러면 그죠? 그 불행하게 느끼고 그 불행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갖기 때문에 비뚤어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밖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창세기 몇 장 안 넘겨가지고 가인에게서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죠. 그죠? 아벨은 그 자기가 양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죠?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바쳤는데 아벨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농산물 중에서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모르긴 해도 아마 아벨이 대충 아무개나 한 대박 퍼갖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자기가 농사 짓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아벨 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가인의 그 허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분풀이를 하느냐.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극도의 그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반항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잘 행하였으면 내가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좀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왔더라면 내가 안 받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잘 행동했더라면 네가 잘 살았더라면 내가 안 받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드려야지 이렇게 교리적으로도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그 얘기도 구속사를 설명할 때 아주 정확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차원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는 내가 잘 행하였더라면 내가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오는 것 이전에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우리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사람들. 그래서 이 속박의 내용이 이제 두려움, 불안, 염려, 그죠? 두려움, 염려, 불안. 제가 두염불 그러잖아요, 맨날 그죠? 두염불.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미리 끌어다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 몸에 직접 가해진 위에는 아직 없는 겁니다. 염려도 마찬가지,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머릿속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혼자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혼자서 만든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옥. 자기 스스로 만든 이 감옥에 포로로 갇혀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벌벌 떨고 불안에 벌벌 떨고 염려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정체를 추적해보면 죽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좁은 시야를 갖게 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물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뭐에 시달리느냐? 부정적인 예단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예단. 아마도 나를 미워할 거야. 우리 아빠는 나를 아마도 싫어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아마도 가정스럽게 생각할 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자기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자. 그래서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머피의 법칙, 그죠? 뭐든지 나만, 내가 하면 안 돼. 나만 개입되면 잘못돼.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죠?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건.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예단을 하는 이 습관이 딱 사로잡혀가지고 이 부정적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눈이 가려진 겁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소청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할 수 있는 그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이미 주고 계시고 지금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간에 성경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또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왜냐?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특별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인인 아담 부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분이 아닙니까? 너희 놈들, 괘씸한 놈들, 이제 니들은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어.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 부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똑같다는 거죠.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두들겨 패고 있다 하더라도 고난으로 지금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표현 형태가 지금 달리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창조시부터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형태만 달리 나타날 뿐이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영광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단이죠, 그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 광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눈이 가려져가지고 못 보는 것이죠.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유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자꾸 잊어먹는다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 비유를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딸 두 명 있다, 나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큰 딸은 그냥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맨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 어쩌면 그렇게 내가 마음에 흡족한 일만 골라서 하는지 자기도 그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 말에 잘 순종함으로써 늘 좋은 것들을 받고 근데 이 둘째 딸은 언젠가 한번 내가 한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까 위에 상처받은 사람들 받아가지고 반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싫어하는지만 골라서 해. 내 말에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거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큰 딸은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무지 좋아해. 물어볼 것도 없어. 나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뿅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아버지는 똑같이 대하는데 그러나 둘째 딸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둘째 딸은 물어볼 것도 없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내가 어디 가서 그냥 확 그냥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똑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죄가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데 죄가 우리 마음속을 가려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예단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데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우리 엄마는 나를 무지 사랑해. 이게 가능하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뭐가 결핍하다고요? 뭐가 결핍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눈만 뜬 지장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저는 죄인입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 구제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만큼만 살아라 그래. 나는 보고 있다라고 자칭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뜬 장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보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나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뜬 사람들 여기 눈먼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싸매주든지 약을 발라주든지 고쳐줘야지 자유롭게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왜 그런지 한번 보면 여기 영어로는 이제 bruis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얻어 터져가지고 너무나 많이 얻어 터져가지고 어디를 건드려도 아픈 상태. 이게 바로 이게 상처 입은 자들이. 근데 나만 상처 입은 게 아니고 다 내 주위에 다 상처 입은 사람들만 있어. 그러면 그냥 말 한마디에 폭발하는 겁니다. 상호폭발이라고 했죠. 상호폭발. 네. 뭐 당신이었고 그랬는데 당신 대기 뭐 문대 댁 단어 하나에 폭발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칼부림까지 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팔짱 끼고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나가지고 살펴보면 상처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사랑이.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보다 우리를 더 안심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세상이 바뀔 걸로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 몸이 병든 내 몸이 낫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나를 괴롭히던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으면 좋아질 걸로 내 안 되던 사업이 잘 될 걸로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이게 봐요 이런 거 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뭐 고치러 왔다고 그럽니까? 우리 마음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영을 고치러 오신 겁니다. 이것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만.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달라질 걸로 예수님은 세상을 고치러 온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도 꽤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이런 거 다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초림 때 뭐 하러 오셨는지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고치러 오신 거예요. 뭘 고치러?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감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족함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써 고쳐주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거 한 개 딱 고쳐지면 세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안 고쳐졌는데 내 몸은 안 고쳐졌는데 예수님께서 내 몸은 안 고쳐졌어요. 내 몸은 그대로요. 병들고 아이고 막 관절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그냥 비만 올려 그러면 아이고 쑤셔 아이고 그러는데 이거 그대로인데 한 가지만 딱 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전능자가. 이거 하나만 다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 개 바꿔준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메시아가 왜 왔느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분의 주된 비즈니스가 뭐냐, 하나 하러 왔다고 그러잖아, 한 개. 그죠? 뭐 바꾸러? 우리 상처받아서 뒤틀려 있고, 눈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감겨져 있는 이 마음, 이거 한 개 고치러 왔는데, 그리고 그걸 고쳐주시는, 그거 고쳐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예요. 그거 고쳐주는 게.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시느냐? 그거 하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뭘 하시느냐? 이거 한다는 겁니다. 딱 한 개 고쳐줬는데, 딱 한 개 고쳐주는데,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뭐지? 예?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안 고쳐졌어, 아직. 교회도 나와. 예수님도 믿어. 성령님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교제도 잘해. 봉사도 잘해. 근데 이거 하나 안 고쳐졌어. 그러면 세상은 그대로인 겁니다. 내 몸도 그대로인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딱 한 개 고치면 아무것도 고쳐진 것이 아직 없는데,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히려 외부의 것들은 많이 좋아졌어. 뭐, 옛날에 비해서 돈도 많이 벌고, 옷도 더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음식도 이제 좋은 거, 더 좋은 거 먹고. 그 옛날보다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안 고쳐지면, 보라, 모든 것이 그대로다. 옛 것들은 그대로니 모든 것이 그대로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 밖에 있는 것들, 우리의 몸이라든지, 그죠? 여러분들 중에 몸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사업이라든지, 우리 돈이 부족해서 어려운 분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 소송을 걸어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가족들 중에 아파가지고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들이 그대로라 할지라도 이 메시아의 일, 그리스도의 일, 우리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눈뜨게 되면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그대로 보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전달자들이 연약하고 어리석어가지고,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이 배달사고가 나는 경우가,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저는 좋은 스토리텔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나는 그 정도면 그냥 그래도 좋은 스토리텔러가 아닌가, 좋은 복음 전파자가 아닌가. 근데 지금 이 공부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물론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지만은,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 깊이 깨닫는 것은, 나는 좋은 스토리텔러였는지는 모르지만은 형편없는 사랑의 전달자였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제 자신을 다시 세팅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스토리텔러였는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근데 형편없는 사랑의 전달자였구나. 이 사랑의 전달자가 바로 복음 전도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명령을 너희에게 준다. 그거는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사랑의 출발점이고 사랑의 그 원천이 되는 하나님께 가서 다시 마시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사랑을 졸라대지 말고, 사람들은 사랑에 형편없는 사랑의 전달자들은 그 사람들도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편없는 사랑의 전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불쌍하게 얘기해 주시고 한 단계 건너 뛰어가지고, 그죠? 내 부모가 형편없는 사랑의 전달자면 한 단계 건너 뛰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바로 가서 이 사랑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분께 가면 우리가 부모에게서 또 친구에게서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충분히, 그리고 나의 엄마에게서 누구에게서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받고 싶은 거, 그죠? 그 사람에게서 충분히 빨지 못했던 저지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분께 가면. 왜냐? 처음 그것을 보내신 분이 그분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부모의 부모에게, 그 부모의 부모에게.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난 것뿐입니다. 그분께 가서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나에게 줬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서 충분히 맛보지 못한 그 칭찬과 격려와 용서와 보호의 빵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로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 시간, 요 다음 시간 말고 그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 가는 것이냐? 맨날 예수님께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가라 그러는데, 그게 교회 나가는 것이냐? 그거는 그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해답, 그죠?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 구체적인 일, 그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